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랍 국가 정상들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격퇴하고 중동의 안정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걸프 협력위원회 GCC 6개국 정상들과의 회의를 마치고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ISIL을 격퇴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랍 국가들이 ISIL과의 싸움에 있어 기여도를 높이기로 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지역 내 공동의 안보를 위해서도 각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GCC 국가들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ISIL이 점령한 이라크 지역이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리아 내전 종식이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물러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군이 B-52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 이라크와 시리아 내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스티브 워런 미군 주도 연합군 대변인은 B-52 폭격기가 지난 18일 이라크 카야라에 있는 ISIL의 무기고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 지역에서 남쪽으로 60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워런 대변인은 그러면서 B-52 폭격기는 목표물을 정확히 파괴하는 정밀 타격만을 수행했다며 민간인 사상자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B-52 폭격기는 32톤 분량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과거 1960년대와 7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이른바 융단 폭격에 동원됐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이라크와 시리아 공습 작전에 동원하던 B-1 폭격기를 B-52 폭격기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1일 마사카키라는 공물을 야스쿠니 신사에 보냈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아베 총리는 이후 한국과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의식해 춘계와 추계, 예대제 때 직접 참배하는 대신 공물을 복납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리의 개인적인 행동이며 당연히 정부 돈이 쓰이질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공물 복납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과 중국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역사를 올바로 직시하고 반성의 행동을 보임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도 일본이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내달 6일 러시아 소치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자유유럽방송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0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아베 총리의 방문이 러시아와 일본의 상호 이익에 기반한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건 러시아의 외교 정책의 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정상회담은 5월 말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것으로 주목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중음악 가수 프린스가 사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올해 57세인 프린스는 21일 미네소타주 카버 카운티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직까지 프린스의 사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현재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군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시킨 중국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21일 플로리다 올랜도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 에민 유 씨가 해양 잠수정의 기술을 중국 하얼빈 공대와 중국 국영 기업 등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유 씨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영주권자로 거주하면서 관련 기술을 중국에 넘겨왔습니다. 해당 기술은 무인으로 물속을 정찰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이 기술이 해외 유출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총 18개의 혐의가 적용된 유 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방미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관 회동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There's no expectation that the secretary will meet with the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None. So
미국과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미국이 당장 직면한 위협은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미군 북미 우주방어사령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오후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방미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관 회동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유엔 회의 참석을 위해 20일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방미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no expectation that the secretary will meet with the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None. So I don't see that happening.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워싱턴 DC 외신 기자클럽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케리 장관이 리 외무상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는 없다면서 회동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며 양국 간 대화와 만남을 위해선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리 외무상의 뉴욕 방문 자체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과 협정 서명을 위해 유엔에 오는 것을 막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이날 오전 에미리트 항공 201편을 타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공항을 출발한 뒤 오후 2시 30분께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22일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파리 기후협정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외교관은 지난 1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리 외무상이 바쁜 일정 때문에 공식 행사 직전인 20일 미국에 입국할 것이라며 21일 지속가능 개발 고위급 토론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리 외무상이 방미 기간 중 미국 관리와 만날 계획이 없다며 지금은 미국과 대화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리 외무상의 뉴욕 체류 기간 동안 그런 회동이 전격 성사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향후 변수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지만 북측이 주도적으로 접촉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What we want to see out of the North is a concerted effort and a willingness to commit to denuclearization on the peninsula and to stop the provocative activity which we continue to see.
미국이 북한에 원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하고 지금도 계속되는 도발적 행동을 멈추겠다는 혼신의 노력과 의지라는 겁니다. 커비 대변인은 특히 북한의 추가 핵실험 준비 정황과 관련해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We take these threats very seriously. When they just say, claim they're going to do something, we take it at face value. It matters to us. And just as critically, we know it matters a heck of a lot to the people there in the region.
미국은 북한이 그저 뭘 하겠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는 미국뿐 아니라 동맹인 한국과 영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된다는 지적입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더 이상의 도발적 행동을 보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강행한다면 유엔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제재 검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20일 뉴욕에 도착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미국 방문 목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리 외무상의 방미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고립돼 있지 않으며 미국과의 대화에 언제든 준비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리수용 외무상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파리 기후변화협정 서명식과 지속개발 목표 달성에 관한 고위급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지난 19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내 전문가들은 리수용 외무상이 기후협약 서명식을 이유로 미국을 방문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는 리 외무상이 어떤 목적을 갖고 미리 합의가 이루어져 미국을 방문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김 교수는 리 외무상의 방미가 북한도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직접 관련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또 항상 준비돼 있지만 저자세로 나가진 않겠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게 없고 결국 자기들이 유리한 협상,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는 협상은 하겠지만 협상은 구걸할 생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와가지고 뭔가 치밀하게 대화까지 간다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뭐 어디 걸리면 뭐 저쪽에서 신호가 오네 하고.
김 교수는 또 지난 2월 미중 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합의 이후 중국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얼마나 적극 나설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런 점을 노리고 미국이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식으로 미국과 중국, 한국 간의 사이를 벌어지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 국면을 우회하기 위해 유엔이라는 국제적 다자 무대를 적극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본인의 고통을 국제적으로 호소하거나 자국의 그 핵개발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선전비 시위하려고 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 이유는 일단 뭐 기후변화 협약과는 상관없는 국가가 북한이 지금 생뚱맞게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 어젠다가 의제가 아닌 건 확실하고.
정 박사는 북한이 기존에 해오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본회의에서 긴급 발언을 신청해서 기후변화와 상관없는 자국의 정치적 입장을 일방적으로 설파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프레스를 활용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복도 정치라 그러는데 많은 그 국내외 내 외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 박사는 현재 미국의 대북 제재 의지가 강경하고 대화 재개의 선제 조건을 밝힌 만큼 미국이 리 외무상을 만날 이유가 없다면서 미북 간 어떤 밀약에 의해 만난다고 해도 통미 복남이 언급되고 미국의 대북 제재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는 만큼 미북 간 접촉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습니다. 정 박사는 아울러 리 외무상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례적으로 만날 수야 있겠지만 뾰족한 성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는 리 외무상의 이번 미국 방문은 초청받은 게 아닌 독자적인 행보인 만큼 지금 상황은 리 외무상이 북한에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방문일 수도 있어요. 4차 핵실험 이후에 제재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그 유엔과 미국 등이 그 대북 제재와 압박에 집중하게 되면 북한은 북한대로 핵 고도화로 제갈 길을 가겠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갔을 수도 있죠.
고 교수는 리 외무상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요구사항은 들어주지 않고 국제사회의 우려사항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제재와 압박으로 나오는 걸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 교수는 아울러 북한은 미국과 최대한 대화로 풀려고 노력했지만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후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도발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하루 전인 20일에는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들과 미한일 3자회동을 가졌습니다. 성김 대표는 우다웨이 대표와의 회동 뒤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US and China remain united in our firm opposition to North Korea's provocative and irresponsible behavior.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도발과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물론 다른 육자회담 당사국들과도 함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며 북한은 그 어떤 도발 행위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북한이 모든 핵 활동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북한은 이런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전면적인 이행의 중요성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공동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중국이 제재 이행과 관련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며 중국이 자국의 책임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전례 없는 결의의 모든 조항을 실제로 이행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hina worked very closely with us in coming up with this resolution.
성김 대표는 유엔 결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이 미국과 매우 긴밀히 협력했다며 미국만큼 중국도 이 결의안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화 복귀와 미북 양자 접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성김 대표는 미국은 의미 있는 외교에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불행히도 북한은 비핵화를 목표로 신뢰할 만하고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밖에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심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양국이 공식 협의를 시작했다며 완전히 방어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에 이어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22일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 특별대표와 만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미국이 당장 직면한 위협은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미군 북미 우주방어사령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직 미 본토에 위협이 아니란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군사위원회가 21일 북미 우주방어사령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최고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북미 우주방어사령관으로 지명된 로리 로빈슨 미 공군대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threat is real. Right now it's a medium range, but they are trying very hard to be able to hit the homeland.
지금 당장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위협이지만 북한이 미국 본토를 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로빈슨 대장의 발언은 북한이 아직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000km에서 3000km 정도로 북한의 노동과 무수단 미사일이 대표적입니다. 로빈슨 대장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평가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Sir, given my recent experience and time that I've spent in the Pacific and focus on North Korea, I'm confident and comfortable with the intelligence that we're getting.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으로서의 경험과 북한에 대한 정보를 볼 때 자신은 이런 평가를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로빈슨 대장은 이날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계속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이란보다 북한이 더 중요한 위협이라며 인준을 받으면 허점이 없도록 방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로빈슨 대장은 현재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으로 복무 중이며 인준을 받으면 여성 최초로 미군 지역사령관에 취임하게 됩니다. 북미 우주방어사령부는 미국 6개 지역사령부 가운데 하나로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의 영공과 우주 방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비오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올해 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의 대북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기조를 단기적 전술로 간주하면서 근본적인 대북 전략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 교수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중국의 대북 압박을 실질적 제재가 아닌 외교적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북한과의 수출입을 실제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 북한과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신호로 읽는 겁니다. 특히 현 국면을 미국, 북한, 중국 간의 삼각게임에 비유하면서 중국이 강력한 제재 이행 의지를 보이면서 육자회담 등 미북 간 대화 창구를 뚫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중국의 최근 대북 압박을 과거보다 진일보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로 보는 대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한 단기적 처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출신인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불쾌감과 강력한 압박 의지를 거듭 전달하는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or one, I think the reason, of course, is that China promised to follow the UN Central Resolution to implement it.
그러면서도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대북 정책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북 제재는 우선 주민들에게 타격을 가하고 당국자들에게는 가장 나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중국이 이달 초 발표한 제재 공고문을 봐도 민생과 인도주의 목적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명시하는 등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705에 대한 이행 조치로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종을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거드 교수는 북중 국경의 현지인들로부터 교역량 변화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접경 지역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교량과 박람회장, 기타 기반 시설 등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석탄 거래 등 구체적 실태는 언제나 불투명하다는 설명입니다. 해거드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광물 수출을 차단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와의 연관성이나 민생 목적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제재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지만 그렇다 해도 북한이 초기 파장을 극복하기 위한 현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제재의 효력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just don't think we're in a position yet to really say
윤선 연구원 역시 북중 접경 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밀무역 등 중국의 제재망에 걸려들지 않는 비공식 교육으로 인해 제재의 효과가 훼손되고 있다며 따라서 제재 국면이 북한 정권에게 중대한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칼럼니스트인 고든 창 씨 역시 중국이 대북 제재 품목을 발표하는 등 모종의 압박 조치를 취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차원일 뿐이라면서 제재 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창 씨는 중국이 그동안 비슷한 내용의 발표를 한 뒤 국제사회의 시선을 피해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관행을 되풀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도출 과정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제재 수위를 낮추려고 시도했던 것으로도 이미 그런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선 연구원은 중국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선 북한이 앞으로 제재에 저항해 보다 극단적 행동으로 치달을 때 중국이 우선순위를 제재와 처벌에 두는지 아니면 북한 정권의 안정에 두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real test and what we really watch for is if the sanction is going to work, it will have.
하지만 중국의 기존 대북 전략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북한의 금융체제를 겨냥한 매우 강력한 제재를 발표한 뒤 불과 수개월 뒤 이를 흐지부지시킨 예를 들었습니다. 선 연구원은 중국이 이번에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며 향후 북한의 행동이 변수로 남아있긴 하지만 중국이 다른 방식의 전술을 구사하면서도 대북 전략 자체를 바꿀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최근 한국으로 집단 망명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북한 내 가족들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망명한 것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21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한국 망명과 관련해 북한의 가족들이 납치당한 자식들과 직접 대면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적십자회 성명은 이와 함께 만약 가족들이 원한다면 그들을 판문점이나 또는 필요하다면 서울에까지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가족과의 직접 대면에서 여성 종업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직접 밝히게 하자고 주장하고 만약 한국 당국이 이런 요구를 거부한다면 집단 유인과 납치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적십자회 대변인은 이와 함께 종업원들을 송환하라는 요구를 억지 주장이라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만약 한국 당국이 떳떳하다면 공개 기자회견에 내세워 공정한 여론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적십자회 대변인은 이어 만약 한국 당국이 직접 대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송환을 거부한다면 이미 경고한 대로 청와대를 포함한 관련 당국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강도 높은 복수전을 벌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자의로 탈북해 한국에 입국했다며 북한의 납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이 한국 당국의 지시에 따른 납치라는 주장은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과 관련해 조선적십자회는 지난 12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했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조선민주여성동맹 등도 잇따라 한국 당국이 종업원들을 납치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한편 뉴스방송 전문 채널인 CNN은 집단으로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한 종업원들과 함께 일했던 나머지 종업원 7명과 평양에서 단독 인터뷰한 내용을 21일 보도했습니다. CNN 평양 주재 특파원은 지난 18일 이들과 고려 호텔에서 만났다면서 집단 망명자들의 동료들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나머지 종업원 7명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집단 망명 사건이 한국 당국의 지시 아래 한국의 한 사업가와 북한 지배인이 짜고 벌린 일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이 집단 망명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과 북한에 있는 이들의 가족 간 대면을 요구한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의 집단 망명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들의 가족 대면을 요구한 것은 본인들의 희망과 자유의사 그리고 인도적 사안에 대한 국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 돌아간 나머지 북한 식당 종업원 7명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회에서 북한인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압박 강화와 교류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가 20일 전문가들을 초청해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 책임 추궁이냐, 교류냐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는 지난 수십 년간의 대북 교류가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강조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North Korea for the first time is showing signs that it feels very uncomfortable.
북한이 최근 들어 사상 처음으로 국제사회 압박에 대해 매우 불편해하는 징후들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대사는 북한을 압박하는 최상의 조치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반대로 가까운 장래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만 앞으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대사는 중국이 2005년 수단 다르푸르 사태와 2011년 리비아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데 찬성한 전례가 있다며 북한이 5차, 6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상황이 변하면 중국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럽연합이 중국을 계속 설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위스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 책임추궁 프로젝트의 실비아 카테리니 자문위원은 그동안의 대북 교류가 큰 의미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If North Korea authorities showed to be to admit human rights problems, then it would have been
북한 당국자들이 인권 문제를 인정할 때만 북한과 교류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카테리니 자문위원은 그런 상황에서의 교류도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테리니 자문위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면서 장기적인 로드맵과 최상의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날 토론회에서 체코 프라하의 민간단체인 국제관계연구소의 베로니카 빌코바 연구원은 북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단일한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What is needed is to rely on a combination of different measures that I already mentioned.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제재뿐 아니라 대화와 교류 같은 다양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빌코버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인권 책임을 추궁하고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 피해자를 지원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킹스칼리지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대북 교류가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 DPRK has changed its discourse over the past 10 years. 10 years ago, they didn't talk about human rights.
10년 전에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던 북한이 이제는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등 10년 사이에 북한이 변했다는 겁니다. 파르도 교수는 유럽연합이 북한과의 정치적 대화를 계속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과 원조를 계속하는 등 총체적인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어제 제21차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과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어 217명을 6.25 전쟁 납북자로 추가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2010년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4,640명이 6.25 전쟁 납북자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인정을 받은 217명을 직업별로 보면 농업 종사자가 97명으로 45%를 차지했고 학생 37명, 상공업 종사자가 24명 등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69명, 30대가 26명 등이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지난해 총 곡물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11% 감소한 506만 톤에 그쳤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 비율도 2000년대 중반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은 20일 발표한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이 총 506만 톤의 곡물을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1% 감소한 규모로 최근 2년간 계속된 가뭄이 곡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곡물 생산량이 많게는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주민 한 명당 하루 370g의 식량을 배급했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의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1%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 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레 동아시아 담당관은 최근 VOA에 올해 초 3개월간 배급량은 과거에 비해서도 크게 줄어든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Indeed, it is lower than the 2014-15 marketing year level.
2012년부터 3년간 북한의 1, 2, 3월 평균 배급량인 405g보다 35g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 410g을 분배했던 것에 비해서는 10% 감소한 규모라는 설명입니다. 유엔은 특히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 비율이 최근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에서 7년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 비율은 35.5%였지만 2014년에서 16년에는 41.6%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세계식량계획 WFP의 2014 사업 중간 검토 보고서도 북한 주민의 81%가 여전히 영양 부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또 북한 의료시설 대부분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식수와 위생시설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5세 미만 어린이 170만 명이 폐렴과 설사 등 질병에 매우 취약하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아 사망에 이를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세계식량계획 등 5개 유엔기구를 비롯해 총 10개 대북지원기구가 올해 북한에서 식량안보와 영양, 보건, 식수위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총 1억 2,1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올해 전체 대북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5,470만 달러를 영양사업에 투입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250만 명을 치료하고 임산부 50만 명과 수유모에 영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엔은 영양지원 다음으로 많은 2,980만 달러가 보건사업에 필요하다며 북한 의료기관이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 의약품과 백신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식량과 비료, 종자, 농기구 등을 지원하는 식량안보 사업에 2,320만 달러, 식수위생 사업에 1,39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은 북한의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대북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이후 은행 창구가 막혀 자금을 북한으로 보내는 게 쉽지 않으며 지원 물자 구입도 금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상황 때문에 기부자들의 지원도 많이 줄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3억 달러에 달했던 국제사회 대북 지원이 2015년에는 4천만 달러로 87%가량 감소했습니다. 유엔은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 상황과 무관해야 한다며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북한 내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싱가포르의 민간단체인 조선 익스체인지가 지난해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인 458명에게 자본주의 경영에 대해 교육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들에게 자본주의 경영과 사업 기법을 교육해온 조선 익스체인지가 2015년 활동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선 익스체인지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해 해외에서 두 차례, 북한에서 일곱 차례 등 모두 아홉 차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홉 차례에 걸쳐 제공된 교육 과정에 참석한 북한인은 모두 458명에 달했습니다. 조선 익스체인지는 지난해 제공된 교육과정 가운데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사업체에서의 여성, 젊은 기업인 연계망, 그리고 지역개발 프로그램 등을 들었습니다. 북한 안에서 진행된 사업체에서의 여성 프로그램은 주로 여성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판매 촉진법, 사업관리, 재정계획, 효율적인 종업원 관리 등 여성들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교육됐습니다. 또 젊은 기업인 연계망으로 명명된 과정에서는 사업계획과 제품관리, 그리고 투자자 유치 등 기업 경영과 관리에 관한 광범위한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이 젊은 기업인 연계망 과정은 북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수강자 가운데 선발된 11명은 싱가포르에서 3개월 동안 단기 경영자 과정을 이수했고, 별도로 뽑힌 2명은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밖에 평양과 라선시 등지에서 진행된 지역개발 프로그램에서는 잠재적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방안과 경제개발을 위한 민간 협력 방안 등이 교육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눈에 띄는 개선 상황으로 교육에 필요한 용어를 정리한 것과 수강생들에게 명함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는 법을 교육한 것을 들었습니다. 한편 조선 익스체인지는 앞으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북한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세금과 회계, 사업 등록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수강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또 사업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방법을 집중 교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 익스체인지는 또 2016년에는 북한에서 사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창업지원센터 설립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의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기구 결성이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대북 라디오 매체들과 일본, 미국 등의 대북 인권단체들이 손을 잡는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대북방송협회 강신삼 회장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북한 정보 자유화를 위한 국제연대기구, 이 기구를 네. 창설을 추진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목적이 있으신가요?
예, 사실은 저희가 작년 12월 10일에 한국에서 북한 정보 자유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 국제회의에 참가했던 그 많은 그 전문가들이 그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같이 이제 인식을 했고요. 또 동시에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한 어떤 국제적 지원과 연대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동감을 했습니다. 또 당시 이제 많이 이제 그 또 당시에 이제 그 회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어떤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국제사회가 방치하는 것은 어떤 인류의 측면이라든지 또 세계 어떤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 공유를 했고요. 그러자면 북한 당국의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변화도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를 이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 자유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 스스로도 북한 스스로가 변화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정보 자유화는 이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현재 북한 당국이 어떠한 어떤 변화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국제사회가 좀 나서서 적극적인 어떤 압력 행사라든지 혹은 이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어떤 적극적인 지원과 연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생각으로 국제연대기구 창설을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한국에서 활동 중인 이 여러 대북 라디오 매체는 물론이고
네.
미국과 일본의 비정부 기구들도 참여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단체들이 네. 지금 연대를 하게 됩니까?
예, 현재 뭐 확정되게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곳은 없고 현재 이제 논의 중입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국제 연대 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했으면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대북 방송 협회 이름으로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요. 현재 최종적 결정이 나오기 전이고요. 현재 이제 조율 중 있는 상태고 논의 중인 단체를 제가 몇 군데 이제 소개를 하자면. 일단 프리덤 하우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경 없는 기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MNST가 있고 또 세계 지동 연대가 있습니다. 한국 단체로는 저희 대북방송협회하고 그 NK워치 그리고 북한 전략센터 등이 있고요. 또 일본 측에서는 이제 시오카제가 있고요. 시오카제는 그 일본 납치자 문제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그 해결을 위해서 만든 대북 방송단체고요.
네.
그 일본 정부 측에 납치 문제 대책본부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쪽하고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이 기구가 창설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네네.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킬 계획이신가요?
네, 일단 그 대북방송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라디오 방송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라디오 방송이 보다 효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현재 저희들이 방송을 단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파 주파수를 확보하는 거, 그리고 단파 채널, 주파수 채널을 좀 다양화하는 거, 그리고 출력을 좀 강화하는 것들을 이제 그 목표로 내세우고 활동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또 라디오뿐만 아니라 사실은 북한의 정보를 유입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뭐 USB라든지 또 그 SD 카드라든지 어떤 다양한 방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실질적이고 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연대기구가 창설이 되게 되면 매년 국제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의 어떤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그 지속적으로 국제사회를 그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 그러니까 5월 4일에는 북한 정보 자유화를 네. 위한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여기서는
네,
어떤 주제들이 논의될 예정인가요?
네, 주로 이제 북한 정보 자유화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이제 현실적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 있을 예정인데요. 먼저로는 정보 자유화를 통해서 인권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그리고 종교 자유화가 실현된 사례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기는 이제 미얀마하고 독일하고 세계 기독연대에서 이제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또 동시에 북한의 정보 및 언론 탄압 실태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MST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 측에서 와서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북한 정보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북방송 강화 등이 논의되고 또 북한의 컴퓨터 운영체제죠. 불금등 3.0을 분석한 독일의 ERNW사를 통해가지고 북한의 정보 감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정보 자유화를 위한 국제연대기구가 창설된 뒤에 앞으로의 네. 장기적인 활동 방향 또는 사업 네. 추진 계획 여기에 네.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예.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저희가 북한 당국이 어떻게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지를 대대적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물을 보고서로 작성을 할 거고요. 그 작성된 보고서를 유엔 및 각종 국제기구에 저희들이 이제 보내서 북한 정보 자유화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어떤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 당국이 현재까지 어떠한 변화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에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가장 빠르고 쉽고 안전하게 외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겁니다. 이 논의는 주로 이제 국제회의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얘기가 될 거고 거기에서 좋은 방안이 나오게 되면 연대기구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가 쉽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활동들을 구상해볼 생각입니다.
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주민의 정보의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기구 결성에 대해 대북방송협회 강신삼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담의 노시찬 기자였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오후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에서 5mm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오전에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맑게 개겠습니다. 평양 최저기온 12도, 최고 17도, 남포 최저 10도에서 최고 16도, 신의주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8도, 강계 최저 11도, 최고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해주 최저 9도, 최고 20도, 개성 최저 9도, 최고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흐리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11도, 최고 18도, 해산 최저 2도, 최고 21도, 풍산 최저 1도, 최고 18도, 원산은 최저 11도, 최고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청진 최저기온은 6도, 최고 10도, 선봉 최저 7도, 최고 12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다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0.5에서 1.5m 정도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4월 22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지금도 한반도에서는 30만 명이 군사력과 미국의 핵시설이 동원된 핵전쟁 연습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2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30 지속가능 개발목표 고위급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랍국가 정상들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격퇴하고 중동의 안정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걸프협력위원회 GCC 6개국 정상들과의 회의를 마치고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ISIL을 격퇴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랍 국가들이 ISIL과의 싸움에 있어 기여도를 높이기로 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지역 내 공동의 안보를 위해서도 각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B-52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 이라크와 시리아 내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스티브 워런 미군 주도 연합군 대변인은 B-52 폭격기가 지난 18일 이라크 카야라에 있는 ISIL의 무기고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 지역에서 남쪽으로 60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워런 대변인은 그러면서 B-52 폭격기는 목표물을 정확히 파괴하는 정밀 타격만을 수행했다며 민간인 사상자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1일 마사카키라는 공물을 야스쿠니 신사에 보냈습니다. 아베 총리의 공물 봉납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과 중국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역사를 올바로 직시하고 반성의 행동을 보임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도 일본이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내달 6일 러시아 소치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자유유럽방송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0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아베 총리의 방문이 러시아와 일본의 상호 이익에 기반한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건 러시아 외교 정책의 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중음악 가수 프린스가 사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올해 57세인 프린스는 21일 미네소타주 카버 카운티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직까지 프린스의 사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현재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군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시킨 중국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21일 플로리다 올랜도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 에민 유 씨가 해양 잠수정의 기술을 중국 하얼빈 공대와 중국 국영기업 등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유 씨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영주권자로 거주하면서 관련 기술을 중국에 넘겨왔습니다. 지난해 차량 연비 조작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이 미국이 차량 구매자들에게 손해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독일의 디벨트 신문은 20일 폭스바겐이 개인당 5천 달러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21일 이 같은 사실이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지만 폭스바겐 측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을 주도했던 여성운동가 해리엇 터브먼이 20달러 미국 지폐의 새 인물로 등장합니다. 미 재무부는 20일 미국 20달러 지폐에 교체해 넣을 최초의 흑인으로 터브먼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성이 지폐 인물로 등장하는 것도 10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당초 10달러 지폐에 여성을 등장시키려 했지만 여러 단체와 개인들의 요구로 20달러에 넣기로 계획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동부 메릴랜드주에서 노예로 태어난 터브먼은 6살 때부터 노역에 동원됐으며 12살 때는 심한 구타와 치명상을 입어 일평생 고통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